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에서 1986년도에 부산 무궁화회관에서 대전도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개 교회에서 부흥성회 집회, 성경 세미나, 개 교회별로 하다가 이제 큰 홀을 빌려서 처음으로 대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복음의 장이 열려졌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그때 85년도에 구원을 받고 86년도에 부산 무궁화회관에 집회를 할 때 집회 참석차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박욱수 목사님께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강당의 의자는 접이식 의자였지만은 요즘처럼 이런 이제 의자가 아니었고 이게 의자가 스프링으로 돼 있게 접치면 탁탁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의자 한 사람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면 의자가 탁 자동으로 접히면서 소리가 났는데 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그 의자 접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왜? 그분들 다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는데 나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손들고 일어나는데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는데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서 처음 만난 교회가 복음이 있는 교회고 정확한 죄사함의 길로 인도해 주는 교회라서 그냥 저는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해서 야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죄사함 받고 싶다고 손들고 일어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때 아, 이 구원이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는데 처음 느꼈고 그 이후에 가면 갈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서 평신도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알고 있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같이 의논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다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에 매여 있지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목사님들과는 대화가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네요. 이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 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네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리고 듣고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이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솔직해요. 근데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죠, 보면은. 이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CLF 모임을 해보니까 공식적인 그런 모임에는 오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알려지면 은퇴한 목사님들도 연금이 끊어진대요. 다른 교단의 뭐 모임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두려워서 함부로 다른 데를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목사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다른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전에는 바국수 목사님을 배척하고 비난을 하다가 목사님 재판 이후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1심, 2심, 3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자기 교단의 지도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삶을 알고 있죠. 목사들이니까. 최근에는 또 그 목회자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박욱수 목사님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 무죄 판결을 딱 받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모함을 당했구나. 잘못이 있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셨구나. 자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주간신문이라고 매주 발행되는 그 신문을 일반교회 목회자들에게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수백 군데 교회 보내주고 있는데 한 목사님도 이거 왜 보내냐고,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다 받아보고 있어요. 주간신문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선교의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선교의 소식이 보면은 매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목사님 말씀을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믿음의 말씀들, 정확한 성경을 풀어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직접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일 낮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처음에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목회자라고 밝히시더라고요. 이분은 진리를 찾아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개척을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내가 확실한 진리를 찾는다면,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런 신앙의 문제들, 이 성경들 풀어진다면, 그럼 세월은 점점 가는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언제 내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확실하게 회개를 받을까, 늘 그게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같은 노회 목사님 한 분이 박우수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럼 어떻게 알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또 자기 아는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소개해 주면서 전해준 메시지가 있대요. 거기 가봐라, 이런 말씀을 전해준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놨대요. 이분이 그 말씀이 좋아서 녹음을 해놨는데 그 녹음한 걸 들려주더래요. 그걸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아셨대 하니까 이분이 원래 좀 연구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성교에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힌트를 얻어가지고 확실히 깨달았다면서 첫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는 에이 내가 이제 보니까 여기 와서 다 배워갔구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압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10년 20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혼적인 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합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라면 육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을 구분하라면 구분을 하는데 영과 혼은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근데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 혼적인 것이 들어가면 이게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율법 행위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사러 가봤습니까? 식육점에 고기 사러 가보셨어요? 예. 고기 사러 가면은 비계덩어리는 잘라내고 재하고 고기를 달라고 요청할 때 있습니까? 비계 먹지도 않을 건데 무게만 많이 나가니까. 그럼 어떤 게 좋아요? 대충 덤성덤성 떼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살코기와 비계를 확실하게 딱 분리해 주는 게 좋아요? 예. 아프리카에 가면은 고기를 팔 때 그냥 이제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눠가 파는 것이 아니라 대충 팔아요. 제일 심한 나라는 러시아. 그냥 순서대로 오는 대로 잘라서 팔아요. 1kg 하면 1kg 잘라주고 2kg 뭐 등심 안심 이거 없고 그냥 운 좋으면 좋은 고기 걸리고 운 나쁘면은 안 좋은 고기 걸리는 게 없고 살려고 해도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래. 무조건 있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기를 팔 때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되니까 저울에 탁 올릴 때 좀 넘쳐가지고 끝이 좀 밑으로 내려오게 해요. 보면 그걸 살짝 당기고 있어요. 무게 많이 나가라고. 그래서 고기 사러 가면 손 떼고 이렇게 물러나서 재봐야 돼요. 보면은 이 살코기와 비계를 정확하게 딱 분리해서 솜씨 좋은 정육점 사장님들은 그렇게 딱 해주죠. 영적인 세계는 이 영과 혼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혼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 혼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혹하고 끌려가는 것이 바로 혼적인 것이고 이걸 이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보면은 참된 신앙은 혼적인 것을 부추기고 혼적인 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가르치고 여러분 혼적인 세계를 추구했던 교회들 보면 다 타락되어지고 무너지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또 케냐에 가면 케냐 수도 나이로비시의 한복판에 아주 좋은 땅인데 노란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시내 한 중심에 거기에 우루파크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여성환경단체에서 싸워서 그 공원을 지켜냈습니다. 왜 도심에 부자들만이 거하는 공간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거하는 공간이 없어서 되겠냐면서 공원을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대형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만 명이 모여서 큰 그런 집회가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몇만 명씩 모였다 해서 그 집회를 한다기에 제가 그 집회를 방송하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보니까 몇백 명 안 되는 거예요. 한 200명 될라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혼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 처음에는 막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 부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된 것은 정확한 복음의 말씀 정확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려면 외국어를 빨리 배우기도 하고 늦게 배우기도 하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의 한 자매가 통역을 해요. 한국말을 하면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통역을 잘하는데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한국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에 얼마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6개월 있었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에 6개월 있었는데 통역을 다 하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아, 이 자매가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 통역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생각으로는 그게 언어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한국말을 6개월, 물론 뭐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좀 있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6개월 배웠는데 통역을 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 또 미얀마에 가면 한 형제님이 한국 강사가 가면 미얀마 말로 통역을 해요. 나중에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은 이 사람이 언어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은 어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전 세계 언어하고 어순이 틀립니다. 대부분 나라의 말하고. 근데 이 언어를 빨리 배우는,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서 설교를 통역한다는 것은 몇 개월 안에 통역한다. 그만큼 이 미얀마말하고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도의 자매는 어떻게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한국말을 두고 통역을 하느냐? 인도는 영어 쓰는 나라인데 영어는 엄연히 한국말하고 어순이 틀린데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은 인도 사람들이 영어가 공용어이긴 하지만은 자기들 부족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부족말은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가운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민들 가운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처음 인도 갔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다 듣고 있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선교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영어 알아듣냐고, 지금 영어로 통역하고 있는데 이 삼중 통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알아듣는데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둘째 날 좀 지나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다른 반으로 이제 힌디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어를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깊은 성경의 의미나 영적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듣기 편한 그런 부족말로 가니까 훨씬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은 한국말하고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인도 원래 말이 영어가 틀리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건 어렵고 한국말하고 어순이 같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건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이 언어 구조 안에 어순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빨리 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스페니쉬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냥 스페니쉬 할 수 있고 1년 만에 통역할 수 있는 이 단계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어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여러분에게는 기본 이 신앙의 순서가 행위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을 하고 혼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적 신앙을 하려면은 다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 구조가 바뀌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가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그냥 시들하게 여기고 내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냥 신앙하면 되지 하고 그냥 신앙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신앙의 구조는 늘 혼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일어나면 충만하게 마음 일어나면 막 주를 섬기고 막 복음을 위하고 달려가지만은 자기 마음에서 안 일어나면 또 이제 주저앉아 있게 되어지고 열심히 했다가 주저앉았다 열심히 주저앉았다 이런 신앙의 반복밖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열심 속에 취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육신적인 그 부분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지기까지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빨리 어순이 같으면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우는 걸 보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언어의 어떤 그 생각 안에서 언어의 구조가 바뀌어지면 그거는 50%는 다 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50%는 배운 거예요. 이걸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에 이 구조를 바꾸기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들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게 바뀌어진 사람이 있고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데 교회 안에 10년 20년 지나도 그게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신앙을 시들하게 여기고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이번에 구원을 받은 분들이 이 신앙의 구조가 바뀌어지면은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실제로 제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제 마음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이 아 내가 또 행위 가운데 가 있구나. 내가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또 왜 또 행위 아래 있지? 왜 또 내가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자주 그걸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내가 믿음 아니고 또 행위 아래 들어 있구나. 행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옮겨서 내 마음 안에 신앙의 구조가 행위가 아닌 믿음의 구조로 바뀌어졌을 때 신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을 짓고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인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발견하고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했느냐, 믿음으로 화합을 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위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건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행위를 화합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자, 믿음을 화합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을 화합지 못하고 행위로 화합을 한 사람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유익된 사람이 있고 유익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한다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든지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믿음을 화합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신앙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 행위 가운데 들어가지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행위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 성경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자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느냐. 자,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행위로 받았습니다. 이게 영과 혼의 차이입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고 혼적인 것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들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것 어부들에게 노를 젓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겠죠.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을 퍼내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정도로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를 저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안식에 못 들어갔죠.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풍랑을 만나고 안식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저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게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혼적인 신앙인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걸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찔러 쪼개서 너희가 왜 실패하는지 왜 안 되는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너희가 행위로 이 말씀을 받고 너희 자신이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배워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선이 꺼져 있는 사람과 꺼져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이 부분에 명확하게 신앙이 꺼져 있지 않은, 신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늘 자기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자기가 늘 하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 들어가지 믿음을 화합할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6절 36절입니다. 4장 36절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36절에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노를 저어서 가는 거 그게 그다지 힘든 일 아니죠.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하려고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들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안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면 안식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지를 못했는데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 말씀에는 우리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우리에는 제자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 우리의 주인은, 주체는,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그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을 믿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한다는 것은, 아,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시겠구나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안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제자들이 뭘 해야 합니까? 노를 저어야 하고 풍랑과 맞서 싸워야 합니까? 같이 누워서 자면 됩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주무시는데 제자들이라도 노를 저어야지. 그럼 배가 어떻게 저편을 건너가냐? 아니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이 배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 배는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안식에 들어갔을 거고 이 배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풍랑을 만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을 했느냐? 자기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어떻게 신앙을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를 저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충성된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께 충성된 삶을 살자, 충성하는 삶을 살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혼적인 것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게 영입니까 혼입니까?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죠. 왜?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신앙도 안 되고 실패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신앙 가운데 철저하게 혼적인 것을 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거기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고 각오가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 왜? 좋은 거니까. 내가 주님에게 충성하는 거 좋은 일이고 주를 부인하지 않는 거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충성하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노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혼적인 신앙이고 이 길을 가면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 신앙의 길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한국 교단들 어때요? 서로 사랑합니까? 예?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비난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교단 그래요? 교단마다 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자기 교단과 다르면, 자기 교파와 다르면 비난하고 왼수로 여기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을 때 주님은 그걸 베드로의 그 마음을 크게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요, 주님은 그걸 마치 우리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것처럼 주님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충성된 마음, 베드로의 그 진실된 마음 주님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무시하지, 주님이 그걸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귀하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건 혼적인 것이고 인간의 충성, 인간의 열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그만 반지와 같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다 벗겨지고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집 방문 그 손잡이 문고리 무슨 색인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나요? 요즘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일자로 생긴 것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고장나서 바꾸면요 막 화려하고 이쁘고 막 금빛 나는 거 사지 마세요. 이 사람 손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많이, 이게 다 벗겨져요. 그래서 차라리 있잖아요, 스테인레스로 된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은색깔 나는 거 그걸로 하세요. 그것도 국산. 그게 제일 오래 가요. 변하지도 않고. 야, 막 이게 멋지고 막 금빛 번쩍번쩍 나고 이거 좋구나 해가지고 달아봐요. 보면 나중에 가면 그 도금한 게 다 벗겨지는 게 안 벗겨지는지. 한쪽은 벗겨지고 한쪽은 안 벗겨지고 얼마나 흉하게 된다고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집에. 지금 무슨 색인가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생각날 거예요. 보면 생각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들을 거니까 제가 물 한 잔 먹고 생각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았으면 더 생각해요. 이제 생각 다 했습니까?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또 지금 막 카톡 보내가, 야, 그 찍어가지고 보내봐라 하고 막 이래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인간의 열심, 인간의 충성 다 벗겨집니다. 도그만 반지처럼. 주님은 그거 말고, 베드로야, 네가 지금 충성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얼마 못 가. 그걸로 안 돼. 그걸 제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혼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인도하고 영적인 세계로 베드로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충성됐는데도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주의 일을 맡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의 의지와 각오와 이런 결심과 베드로의 혼적인 것이 다 벗겨지고 났을 때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떠나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가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나서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고 주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에게?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충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자기가 다 무너진 베드로, 자기 인간의 행위와 열심과 수고로 주를 따를 수 없고 주를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 베드로를 주님은 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한 것은 그건 영이 아니라 혼적인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혼적인 것이고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한 것은 이건 베드로의 각오나 결심이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베드로는 처음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충성된 삶을 살려고 주를 위하려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실패한 베드로는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와버렸는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와서 주님은 처음과 똑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고 떠나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섭리를 받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마음에 나는 주를 부인하고 떠났지만은 주님은 처음과 동일하게 신실하게 내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가득히 잡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고기를 가득히 잡으면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시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주의 말씀 따라서 발을 내딛으면 주님은 처음과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탕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건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는데 이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할까 했는데 먼 나라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아버지께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처음과 동일하게 이 탕자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할 때 탕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는 그것은 내 어떤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했는데 이런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처음과 동일하게 나를 받아주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부인하고 떠났는데 처음과 동일하게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자 우리가 주께 충성하자 그건 혼적인 신앙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충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자이고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할 때 영적인 길로 가는 사람은 마음이 영적으로 길이 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줄 몰랐습니다. 내 마음 안의 길은 행위로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면 내가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행위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해줄 것을 믿기보다는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면은 아, 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행위로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고 아,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십시오. 와서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아, 내가 교회를 잘 나와야 되겠구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교회를 나오는 걸 예를 들어봅시다. 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 와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행위로 받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내가 교회를 잘하려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다가 안 되는 형편이 있고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다시는 부인하지 않아야지,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말아야지, 또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요,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신앙이 나 체질이 아닌갑다. 그러고는 물고기 잡으러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행위 아래 들어간 사람은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횟수의 차이입니다.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느냐, 대여섯 번 하고 그만두느냐, 열댓 번 하고 그만두느냐, 횟수의 차이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똑같고 결국 실패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영의 길을 가는 건, 이 혼적인 길, 행위의 길이 아니라 영의 길을 가는 건, 아,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하게 해줄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 교회를 잘 나오는 게 중요하구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고 주님이 마음을 주고 주님이 이끌어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를 가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간다는 게 어색하고, 또 교회 가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는 다 알지만은, 그렇죠? 예.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보면. 뭐, 난 교회 가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사람은 만들면 아는 사람이 생깁니다. 저도 그때는 교회가 작을 때였는데, 가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당연히 없죠, 뭐. 처음 나가는 교회니까. 근데 문제는 또래도 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학생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없는 거예요. 여학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하나님, 좀 동기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맨날 2부 시간에 도망을 갔어요. 한 달쯤 도망을 가니까,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 형제님 2부 시간 갖고 가세요 하면은, 아, 제가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그냥 핑계를 대고는 그냥 갔어요. 매주마다 붙잡는데 2부 시간 가지고 가라고, 2부 시간 갖고 점심 먹고 가라고. 한 달쯤 핑계를 대니까 핑계 댈 거리가 없고, 한 달 또 한 달쯤 또 핑계 대고 가니까 또 계속 잡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2부 시간 앉아 있었는데, 막 크게 여간 어색한 시간이 아닌 거죠. 차라리 설교 들으면 앉아 있으면 편한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12월 달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보통 2월 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때 어느 날 서울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수도 전기공고라고 거기에 다니다가 구원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울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친구들을 보내준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반 했던 친구인데, 3년 동안 소식이 없었죠. 서울로 갔으니까. 그 친구는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는 그냥 울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구원을 받고 만난 거예요. 크,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구원받은 그냥 또래가 아니라 내 중학교 동창들이 구원을 받아서 같이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또 전도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랐는데, 또 전도하러 가자 해도 안 갔을 텐데, 같은 동기 친구들이 전도하러 가니까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 서울에 가서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성경을 찾는 도사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 두꺼운 성경을 쫙쫙 펴고 쫙 나와서 막 보여주는데, 저 옆에서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 두꺼운 성경을 착착 하면 성경이 착 나오냐. 그거 뭐 또 너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이제 구경만 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제게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또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신앙이 영적으로 신앙을 하면서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오늘은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런데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예.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제 안에는 지금도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또 쉴 때도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을 이기고 또 교회를 갈 때 하나님 그걸 비교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시간이 알차게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게 쉴 때가 있었고, 또 피곤하지만 그래도 한번 또 이제 갈 때가 있었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뭘 명확하게 보여주시냐면은,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 마음이 들어도 이기고 교회를 갔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듣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오게 했구나, 이걸 딱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은, 내가 집에서 막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올 때는, 야, 내가 오늘 교회 오기 너무 잘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교회 또 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게 생각이 드니까 내가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그걸 이기고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의지로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막 각오하고 결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고 그걸 깨우쳐 주니까, 누가 교회 잘 나오라고 안 해도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 내가 지금 가기 싫은데, 아 내가 오늘 쉬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뒤돌아보면 내 각오와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신 거예요.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오는 것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희 형제간이 일남사녀인데 딸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고 늘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늘 생각했고, 누가 저한테 김영진은 성교학교 안 갑니까? 하면은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물질로 뒷받침하고 늘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했지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오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각오와 결심으로 이 길로 온 것이 아니라 그 길에도 하나님이 인도한 그 손길이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네가 옆에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옆에 있다고 해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 옆에 다가가서 어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냥 무던히 있는데 어지러워 쓰러졌다는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좀 괜찮다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냥 어머니 뭐 쓰러지셨다가 또 괜찮아지, 이 차원이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했지, 지금 네가 어머니 옆에 있는데 네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교학교 가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도 부모님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예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더해주는지 더해주지 않는지 보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그 퇴직금으로 대학교 앞에 하숙을 하는 집을 하나 샀습니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하숙 치면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생활하시려고. 근데 하숙하는 것이 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처음 하숙을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 요구 조건 다 들어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학생들도 이분이 처음 한다는 걸 아니까 막 생일 잔치까지 다 해달라 해가지고 다 해주고 나니까 우리 식구 밥 먹고 산 거 말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집을 뜯어가지고 대학교 앞에 있으니까 분식점을 했습니다. 제가 성교학교를 갈 때만 해도 늘 어머니가 아프셨고 늘 분식점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빙하고 저희 어머니 음식 만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걸 두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나쁜 놈 같은 거예요.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취업해가지고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부모님을 두고 내가 복음 전사의 길을 간다는 게 내 마음에서 용납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갔는데 신기한 건 그런데도 막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분식점 하면서 아버지가 서빙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이 그쪽을 재개발 들어가면서 많은 보상을 받게 한 거예요. 보상을 받으면서 오히려 대학교 후문 쪽에 가서 2층 집을 사게 되고 거기에 방들이 많아서 이제는 방세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편하게 고생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저희 큰 누님이 이 아동복 총판을 했었습니다. 대전 이남 지역 그 아동복 스머프 아동복이라고 그 총판을 하면서 명절 전에 되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문 들어오면 그걸 사이즈별로 분류하는 이것도 일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뭐 앉아서 뭐 사이즈 분류하는 건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명절을 치르고 나면은 뭐 용돈도 드리고 집에 뭐 필요한 것도 이제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 집에 가보면 뭐가 하나 새로 들어와 있고 뭐가 또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래 내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내가 모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와 각오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신앙길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제가 할 일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믿음 편으로 옮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또 행위의 길에 서 있었구나. 내가 또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내가 잘하려고 했구나. 아니지 내가 주님이 해줄 걸 믿어야지. 내 마음을 믿음 편으로 옮기고 내 마음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안식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은 어김없이 그 말씀대로 일을 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 기간에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환영사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창세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또 별을 만드셨는데 언젠가 방국사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도 별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하는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고 산이 어떻게 들려 바다에 던져서 피하고 이제 웃었다가 하나님이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믿지요 하고 얼른 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마음 바꾸는 거 쉽다 했죠?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통일해 하면은 짜장면 하는 게 마음 바꾸는 거라 했죠? 어제도 어제도 컬처 하는데 YTN 그 본사 앞에서 컬처를 하고 있는데 그 지하에 가면은 식당이 있어요. 냉면집이 있는데 비냉이 있고 물냉이 있어요. 뭐 먹었겠습니까? 비냉 먹을 사람, 물냉 먹을 사람 이러다가 통일해 해가지고 그래서 인천 집회 온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비냉 먹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비냉으로 먹어 주인이 엄청 편했을 거예요. 마음 바꾸는 거 쉽죠? 예, 이렇게 짜장면, 짬뽕 이 말씀이 하나 있어서 마음 바꾸는 게 쉬운 거구나. 마음 바꾸는 거 쉽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아예 믿지 하고 얼른 바꿨지요 보면은.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아,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옮기시길 원하구나. 내 마음에 가장 큰 산이 뭔가 봤더니만 아버지가 구원받는 게 제일 안 될 것 같은 큰 산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정작 명절에 가서 아버지를 수양에 초청했을 때 아버지 마음은 꿈쩍도 않고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 말처럼 전혀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내 마음에 좌절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말씀이 있어서 약속에 별이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에도 별이 있으면 어둠이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좌절하고 저를 소망스러웠는데 정말 그의 하나님은 신기하게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시고 수양에 오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올해 연세가 90인데도 버스 타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셔요. 교회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저희 집까지는 운행을 하고 버스를 마을버스 한번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가시는데 혼자서 그렇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혼자서 다니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하고 방송사님 질문하셨는데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나님 바꾸셨다.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로 하나님 바꾸신다. 난 지금까지 내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습니다. 상여를 맬 때 키 큰 사람 앞뒤에 있고 그 중간에 있으면 메고 가는 것이 그냥 매달려서 가듯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섭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살아왔다고 하잖아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구경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히브리서 4장입니다. 9절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했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자기 일, 내 신앙이라 해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일을 쉬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들이 봤을 때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할 것 같을 때 안식에 들어가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게 충성된 것처럼 보여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내가 충성하려고 하면 그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란 말입니다.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에 들어간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가, 자동차 있습니까? 예, 자동차 있는 사람 내 차니까 누가 운전해요? 내가 운전하죠. 예. 왜 내가 운전하는지 압니까? 왠지 알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부자들은 자기 차 자기가 운전 안 해요. 운전수가 하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했어요. 내 차 내가 운전하지, 그럼 누가 운전하냐고. 여러분, 부자들이, 회장들이 자기 차 자기가 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차라고 해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운전사가 운전해 주잖아요. 참된 신앙은 자기 일을, 자기 신앙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니까 내가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성경은 자기 일을 쉬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는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을 찾아보십시오.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안식했죠. 근데 천지와 만물이 그냥 대충 뭐 다 이루어졌으니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내가 만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 이만하면 됐습니다. 예, 이만해도 충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위치 가운데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럭저럭 괜찮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자가 일을 할 때, 아니면 목수가 일을 할 때, 인테리어 하는 분들 일을 할 때 뭐 대충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일을 하는 전문 기술자들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이게 그래야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뭐 시간 없어가지고 대충 일을 하고 오면은 집에 와서도 아이고 그쪽 손을 조금만 더 봤으면, 그걸 조금 더 마무리했으면 더 깔끔하게 나올 건데, 이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주님이 계시는데 어설픈 내가 일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부인하지 않아서 감옥 갔다가 좀 고생하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 만족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주님이 베드로를 만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순교당할 정도까지 베드로는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신앙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일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는 안식하고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할 만큼까지 내 삶에 내 문제를 내 일을 내 신앙을 하나님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나를 만들고 있기에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삶을 배우면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참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도 안 됐던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 삶도 복되게 하시고 내 인생도 복되게 하시고 내 신앙도 복되게 하는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위의 길에서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하고 내가 충성하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로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결국 신앙은 실패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마음의 언어의 구조를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바꿔서 행위가 아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행위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신앙을 하려고 했구나, 행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안식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